꿈은답,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것만 읽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지금 가장 비참하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아, 참 비참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음과 탄식이 있고 이렇게 비참하다 느끼게 되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는 말할 것도 없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비참하고 내가 불쌍하고 내가 참 이 모양 이 꼴인 게 참 신음이 있고 탄식이 있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참한 게 뭔지를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비참한 현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 비참한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우리의 삶의 인생이 아무리 비참해도 정말 죄가 가져다 준 그 비참한 진짜 현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 죄가 가져다 준 우리 죄인들의 삶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인생의 그 비참한 현실이 아무리 커도 이 죄가 가져다 준 죽음과 사망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긴 것과 무한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정말 우리가 어떠한 비참한 현실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어떠한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아주 큰 빚에서 탕감을 받은 사람하고 작은 빚에서 탕감을 받은 사람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 기쁨이나 그 누리는 정도에 있어서.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비참한 삶이 뭐 예를 들어서 내 삶에 이런저런 이런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육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는 참 비참하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서 경제적인 문제나 뭐 육체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병에서 낫고 뭐 막 풍성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와 너무나 기쁘다. 그 정도의 차이는 정말 어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옥 심판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이 천국 영광에까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고 천국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정도로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우리가 그 정도로 정말 우리의 빚이 탕감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기쁨이 정말 어느 정도로 커야 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 작은 비참함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그냥 산과 같이 여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왜 그 정도 수준에서도 더 큰 비참한 현실이 찾아오면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사실 기독교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비참한 현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어주셨는지를 깨달으면 내 생에서 겪는 그 비참한 정도가 그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그 잠시 겪는 고난에 경한 것이 더 우리가 누리게 될 더 큰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중한 것을 보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이 중하고 무겁고 아주 좋은 것인가를 알게 되면 지금 겪는 고난은 아무리 크다 해도 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줘요. 어느 정도까지 이길 힘을 주냐 하면 죽음까지도 이길 힘을 줘요. 그렇지 않나요? 이 복음의 힘이 정말 어느 정도로 클까요? 사실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그 비참함의 현실이 결국은 죽는 거에서 이렇게 클라이맥스 아니에요? 이 죽음이라는 거에서.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이 그 우리의 이 죄의 싹수로 치러야 될 죽음은 가져가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는 문으로 죽음이라는 현실도 바꿔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복음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내 비참한 현실이라고 나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신음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나는 맨날 왜 이 모양 있고 그리고 나는 비참하다 나는 불쌍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음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건지 몰라요. 예수님이 도대체 그러면 뭘 이뤄놓으신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늘 복음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로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어느 정도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 정도에 매여서 여기에 종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한탄하고 신세한탄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빨리 우리가 거기에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빨리 우리가 물리치고 일어서야죠. 이거는 그냥 이 좀 더 미래는 나아질 거야 그걸로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영원한 구원의 현실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죄인된 비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겪어야 될 제일 가장 비참한 현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거든요. 어디서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죠?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이 죄인이 겪어야 되는 가장 비참한 현실이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셨고요. 그런데 동시에 또 십자가에서 그러한 죄인이 받은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동시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나를 비참하게 여겼던 것도 내가 나를 그냥 불쌍하게만 봤던 것도 신세한탄도 원망도 불평도 그 십자가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만 늘 하고 맨날 신세한탄했잖아요. 우리가 왜 애굽에 있었을 땐 좋았는데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 모양 이꼴로 그냥 뭐 이러고 살아갈까? 맨날 이러고 살으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불뱀에서 건져 주실 때 그들의 현실을 그 구리뱀으로 보여주신다고. 니네들이 저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았던 심판받아 마땅한 저주받아 마땅한 저 이 구리뱀과 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걸 봐야만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이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게 우리의 생명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비참한 현실을 성경이 크게 네 가지로 알려주시고요. 소유림 문답이 참 잘 요약해서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그 시작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시작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끊기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끝나는 것에서 모든 비참함이 시작이 돼서 두 번째로 찾아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돼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전의 모든 비참함을 겪고 죽음까지 가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원한 지옥에 형벌까지 받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죄의 싹수로 찾아오는 비참함의 현실이라는 거죠. 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우리 기쁨과 만족의 근원, 우리 즐거움과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니까 그 자체가 죽음이고 그 다음에 모든 기쁨과 만족과 감사 다 잃어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부터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기쁨, 만족, 감사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깨지니까 우리와의 관계의 교제도 완전한 게 없어요. 완전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주는 교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아요. 뭐냐면 그냥 뭐 교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깨졌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을까. 정말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교제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속에 참여시키려고 지은 그 아담과 이브가 자식처럼 여기셨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이 이생의 비참함을 겪고 지옥까지 가야 되는 걸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심판자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아픔. 예, 그래서 오직 그 마음이 아프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우셨으면 그때부터 자기 독생자를 바치실 계획까지 세우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저 아들은 건져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거잖아요. 그 독생자 아들은. 하나님 자기보다도 귀한 거를 다 바쳐서라도. 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하시고 정말 안타까워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것도 좀 함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생의 비참함을 겪어야 하는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찾아오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끊김으로써 이제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빛을 바라보면서 죄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것조차도 망각하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도 믿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죄인들 편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이제 그런 현실이 이생의 삶에서 있는 현실이에요. 죄인들의 삶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우리의 삶.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그게 우리들의 진짜 현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by nature, object of God's wrath,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로마서 1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나니.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모든 하나님의 원수되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았던 자들에게 퍼부어지기 위해 이제 곧 나타날 거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그 비참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행위를 자랑하며 세상 복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이 그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살아간다. 율법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다 율법의 원리로 살아가죠. 죄인들은. 왜?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니까. 자기 죄인됨을 인정 안 하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더 무시무시한 말이 나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지금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비록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이 세상 삶에서는 다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안 믿는 자들의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대요. 그 진노는 언제 퍼부어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 믿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우리 위에는 영생이 머물러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도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사랑과 기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원수예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삶에서 죽이고 없애야 돼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운 심판자라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죄인들은 두려워요. 왜? 그 뒤에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보다 슬프고 가슴 아픈 현실이 없다는 거죠. 이제 모든 게 깨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찾아오는 게 이 생에서의 삶의 모든 비참함과 결국 그 끝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생로병사, 사람이 나고 죽고 아프고 뭐 늙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오히려 반대라 그러죠.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다 그래요. 말도 안 돼. 너무 말도 안 되죠. 지금은 막 날이 갈수록 쇠하여가고 사라지고 죽어가고 썩어져 가는데, 그렇죠? 모든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삼남만상이 다 그렇잖아요. 그 불교 용어인가요? 삼남만상이. 그런데 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분명히 그렇다고요. 그렇지만 천국, 해 위의 현실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대요. 우리도 날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데 이 생에서는 반대의 현실로 비참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로병사의 현실이 있고 또 이 생의 죄 때문에 찾아온 그 비참한 현실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인생은 끊임없이 상처를 겪어야 돼요. 왜?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죄악들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진정한 기쁨이 없고 진정한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허무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이런 것들의 연속입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그 잠시 겪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있지만 오래 못 가요. 잠깐 있다 지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인간들이 너무 기쁨이나 즐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되게 좀 과장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와 이래서 기쁘고 저래서 즐겁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더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의 계속되는 연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진짜 우리가 겪어야 될 것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것들은 하나님이 일반 은혜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마지막 심판 날까지에는 똑같이 경험하면서 이 생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봐도 그 여자들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해야 자식을 낳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리는 그렇게 될 거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도 저주를 받고 남자들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 그러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 물론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 이브가 받아야 됐던 축복의 길과는 반대의 저주의 현실을 받을 거라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받을 만한 저주의 그 최고의 현실은 아니에요. 그러죠? 잠시 이 땅에서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다가 이제 지옥 심판으로 가게 해주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저주와 일반 은혜가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다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경험할 거예요. 믿는 자라고 해서 세상 축복 더 받아요? 믿는 자라고 해서 세상에서 더 번성하고 병도 안 걸리고 뭐 애기 낳을 때 아프지도 않고 뭐 그런 거예요? 믿는 자라고 해서 죽지도 않아요? 믿는 자는 좀 아름답게 죽나요? 좀 비참하게 똑같이 죽어요. 그런 현실에서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더 아프고 더 망한다고 해서 아 저거는 더 큰 저주를 받고 더 하나님한테 벌 받고 더 심판받는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나중에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욥한테 친구들이 가가지고 아내도 그렇잖아요. 당신 하나님 저주받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친구들도 너 죄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야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다 틀렸어요.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거였죠. 그래서 그 욥의 고백이 참 멋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은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끝까지 하나님 믿고 내가 받는 이 비참함이나 이 고난의 현실의 의미가 나는 잘 모를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정금같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시켜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겪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님의 벌이다, 뭐 심판이다, 뭐 죄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누구는 죄를 더 많이 져서 더 큰 고난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참 하나님이 인생을 축복하시기 위해 창조하셨는데 이제 타락이 찾아온 후에는 고난을 위해 났대요. 참 이게 인생이 나는 게 아이고 또 고난받으려고 났구나 지금 이 소리잖아요. 예,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감사하게 우리 언약 자녀들이 낳는 것은 축복이죠. 그러나 이 생에 고난이 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에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을 때는 다 종이었어요. 병이면 병의 종이 돼서 거기에 씨름하고 뭐 이런 재물이 없으면 거기에 종이 돼서 또 그거랑 씨름하고 그러다가 결국 죽음 앞에서는 죽음의 종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좀 해보려고 씨름하다가 가는 그런 인생. 종의 인생이었어요, 다. 그리고 율법의 종, 사단의 종.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우리가 영광의 자유를 이제 누리는 자들.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죄나 사망이나 심판이나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죠.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도 다 거기서 해방될 거래요. 즉 천국이 올 거라는 거죠. 천국이 오면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땅의 현실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새로워져가는 천국의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잠시 이 현실을 이러한 이 생의 비참함을 겪고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남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아직 마지막 심판이 임하지 않고 일반 은혜 가운데서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일반 은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일반 은혜가 알려주고 있는 현실이 있죠. 이 죄를 지면은 이렇게 벌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도 일반 은혜의 현실이죠. 그다음에 이 범죄가 방지되고 나라라는 이런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날까지. 자 그런데 기독교인이 원하는 것은 이 그저 이런 일반 은혜 속에서 조금 더 잘 되는 수준을 원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잘 되는 걸로 따지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지금 시편 기자도 맨날 부르짖는 게 그거였잖아요. 왜 저 악인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더 번성하고 더 잘 되느냐.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지지리도 맨날 고난받고 핍박받고 살아가느냐. 맨날 그것을 부르짖었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비참해야 되느냐.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건가. 이렇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디를 봐야 될까요? 십자가예요. 아들까지 주셨으면 여러분은 다 받은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 뭐 그 공의를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일반 은혜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은혜를 말할 수도 없어요. 그죠? 내가 뭐 부자 되고 건강하고 뭐 명예롭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 나는 참 하나님한테서 더 큰 복을 받았고 뭐 예? 그렇게 기독교인이 그걸 가지고 자기 복을 얘기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는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더 큰 사랑을 받은 걸로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일반 은혜 받은 것에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돼도요, 그냥 일반 은혜의 현실, 일반 저주 현실 속에서 좀 덜 비참하고 더 비참하고 뭐 이런 차이? 그렇지만 그것들조차도 얼마 차이가 없는 거죠.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요. 그 일반 저주의 현실을 가지고 특별한 또 하나님의 진노, 심판, 저주의 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비참해도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렇다라고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진짜로는 내가 지옥에 가야, 지옥 심판이 내가 받아야 될 진짜 벌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받은 참 은혜와 복은 영원한 형벌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걸로 진짜 축복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비참해도 절대 하나님의 심판이나 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또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는 걸로만 바라보셔도 안 돼요. 꼭 천국을 바라보셔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이 또 있어요.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믿는 똑같이 안 믿는 자들이건 믿는 자들이건 이 생에서는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똑같을지라도 그것을 주시는 현실에 있어서는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 완전히 달라요. 안 믿는 자들은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악해져가고 자기들의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우리를 연단하시는 데 쓰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는 데 쓰시고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길, 천국으로 가는 믿음을 굳건하게 견고히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의 고난까지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수도 없는 구절에 우리의 고난은 복된 것이다. 기뻐하라고 하세요. 참 어려운 말이죠. 고난 중에 기뻐한다는 말은. 그리고 고난을 겪을 때는 사실 기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지나면 알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자랄 때를 보면 다 고난을 통해서 아닌가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감사하게 되고 고난이 그런 걸 가져다 주지 않나요? 그런 걸 보면 고난이 거꾸로 기독교인들한테는 축복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생의 비참함조차도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축복을 내려주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앞두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비록 죄로 말미암아 모든 비참함의 현실 속에 살아야 했던 우리였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의 모든 비참함을 다 가져가셔서 이제 영원한 천국 축복 아래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늘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와도 이 감사함과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시고 늘 기쁘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